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12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지난주에 이어서. 6월 11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죽게 되었던 상처. 앞전에 공부한 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짐승의 세력은 전 세계적인 거짓된 예배 체계를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12장 6절과 14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권세가 예전에 종교적인 영역을 발판 삼아 얼마나 긴 세월을 지배권을 발휘했는지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2장 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이더라. 14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어서 다니엘 7장 25절을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짐승은 역사의 구체적인 특정 기간 동안 그 세력을 떨칠 것이었습니다. 상징적 시간 예언에서 예언적 하루는 1년으로 적용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적용할 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에도 보면 하루가 1년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하는 원칙은 성경적인 시간 예언을 적용할 때 거듭 증명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의 70일의 예언이 그런 경우입니다. 70일에는 490일이니까 490년으로 적용해 보았더니 그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온 대로 1260일이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3년 6개월이 되는데 이 세 구절의 기간은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성경의 환산 원칙으로 적용하면 1260년의 기간이 됩니다. 기원 후 4세기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서기 330년에 그 황제가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 로마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 공백을 채웠습니다. 교황은 유럽에서 강력한 종교적 지도자요 정치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538년 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의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황권의 전통보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향한 끔찍한 박해들이 그 영향력 행사 중에 일부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띠에는 1798년 교황을 포로로 사로잡았는데 이는 1260년 예언의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베르띠에와 그의 군대가 교황 피우스 6세를 사로잡고 교황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이 사건은 교황권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의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그 치명적 상처는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 권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면 미래를 전부 보시는 주님의 권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배교하는 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어떤 예언을 기록했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권세인 짐승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을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는 배교하는 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미 배교의 씨앗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걱정하였습니다. 배교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심이 있기 전까지 번성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위조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훼손시킬 것이었습니다. 배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높이고 신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기만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작업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 14장의 짐승,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불법의 사람이 같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 13권 296쪽, 영문으로는 7권 271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교 로마 권세의 뒤를 잇는 참남된 세력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표범과 비슷한 짐승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해보면 세 가지 서술, 작은 뿔,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성경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종교체계를 지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인간의 전통으로 바꾸고 성경 진리를 흘려보내버린 거짓된 종교체계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배도한 종교체계에 대한 책망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별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록 기만에 속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만에 속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의 짐승의 권세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적용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12절을 읽고 내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6월 13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사탄의 최후의 전략. 정부나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 만큼 도덕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짐승의 권세가 종교적 정치적인 연합의 후원하에 이런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어떻게 강력한 대조가 이 안에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구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권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류의 복합체인 짐승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쟁투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짐승이 나라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많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북부로부터 내려와 로마 서쪽 지역을 침공함에 따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국가 권력과 결합하게 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4세기에 일요일 신성성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위기의 때에 제국의 연합을 도모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을 이루어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원한 것은 제국이 연합되는 것이었고 로마 교회가 원한 것은 제국의 개종이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 아서 와이글은 그런 점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을 신성시 하였다. 주요 이유는 그날이 한 주 사이에는 태양의 축제일이기 때문이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교 축제들을 수용하여 그것들의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한 기독교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위기의 때에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상처받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나타나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폭군이 나타나게 되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예언에 의하면 무언가 어떤 일이 이런 마지막 사건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은 이미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무엇이 올지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무엇이 오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4장 12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도 참고해보면 좋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리고 14장 12절을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부류의 무리는 짐승을 경배하고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넷째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계명은 짐승이 권세로 변개시키려고 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두 무리의 차이점입니다. 바다와 육지 짐승들을 통해 작업하던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예배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른바 안식일 계명에 대한 공격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마에나 손에 받게 됩니다. 이마는 정신을 상징하는데 양심, 이성 그리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손은 반대로 행동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예상하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어쩌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통과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회의 화합과 선에 반대하는 무리로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2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로마 교회는 예배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 교회 권위의 표시라고 선언합니다. 아메리칸 카톨릭 쿼럴리 리뷰 1883년 1월호에서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선언한다. 변경은 교회가 한 것이다. 그 행위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교회의 권세와 권위의 표시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기를 미래의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하면 세상은 급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급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고 그때 일요일 준수 강요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넓은 의미에서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쟁투가 짐승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고 제7일 안식일 준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에 대하여 충분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사탄의 편에 서는 것 사이의 갈림과 나눔이 늘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는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쪽의 글을 읽고 내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6월 15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 시험. 아마도 지금은 임박한 박해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2012년 6월 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긴급한 호소를 하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족들과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을 수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안식일에 반대하여 다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요일을 쉼의 날로서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실제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법이 통과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즉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회의 최선의 유익을 반대하는 자들로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반대로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을 것입니다. 인장은 고대 시대에 공적 문서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장이 그분의 율법에 실려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인장들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성경적 인의 요소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진품 인장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장의 주인 이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인장 주인의 신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장 주인의 통치 범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범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장은 성도들의 이마에 받습니다. 이마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그 안식일 계명을 짐승의 권세가 변개코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쪽의 글을 읽고 마칩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다음 주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